여러분, 살면서 그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확 나빠졌다거나 하여튼 인생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순간들 말이에요.
네, 당사자는 진짜 숨을 쉬기도 벅찰 정도로 괴롭고 혼란스러운 그런 캄캄한 상태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와서 어깨를 막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운내. 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우주가 혹은 뭐 신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이 시련을 주신 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요. 어떠신가요?
아,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속에서 막 울컥하고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나요?
그럴까요? 당사자는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주 안전한 곳에 서 있는 제3자가 그 고통을 엄청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나 무슨 인생의 교훈집처럼 딱 포장해버리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고통이 벌어지는 실제 현장이랑 그걸 머리로만 얄팍하게 설명하려는 논리 사이에서 오는 뭐랄까 엄청난 폭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약간 세상 모든 일에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의 공식 있잖아요. 그게 성립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세상이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고통을 완벽한 수학 공식으로 설명해내려는 인간의 그 집착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존 월튼 박사님의 욥기 강의 제20강을 살펴볼 예정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논쟁적이고 약간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바로 엘리후의 길고 긴 담화를 중심적으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욥기를 그냥 옛날 옛적 인과응보에 관한 지루한 고전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오늘 그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월톤 박사님의 시각을 빌려서 이 텍스트를 아주 팽팽한 법정 스릴러의 클라이막스로 한번 재구성해보면서 오늘의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욥기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지쳐서 책을 덮어버리곤 하거든요.
아, 저도 그럴 뻔했어요. 진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욥과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다,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끝없는 평행선 논쟁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지루해 보이는 텍스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보면요?
이 고대 문헌 안에 얼마나 치밀한 서사적 장치와 숨막히는 철학적 긴장감이 숨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로 그 긴장감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서사적 긴장감 하니까 그 엘리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죠.
네, 좋습니다.
욥은 새 친구와의 그 지루한 논쟁 끝에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리고 욥기 31장에서 이른바 결백의 맹세라는 걸 선언하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정말 억울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읍소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하늘을 향해 던지는 무시무시한 도발이잖아요.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탐냈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약간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했다면 내 밭에 밀 대신 가시덤불이 나도 좋다.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결벽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신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죠. 내 서명은 여기 있다. 전능자는 내게 대답하라. 이러면서 허공에 대고 고소장을 들이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당장 나타나서 해명하라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셈이니까요. 서사적으로 보면 욥과 신 사이의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을 죽이게 되거든요.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와, 이제 드디어 하늘이 쩍 갈라지고 신이 번개와 함께 대답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음 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기대가 아주 철저하게 배신당한다는 거죠.
맞아요. 하늘이 갈라지는 대신에 갑자기 어디선가 웬 젊은 엘리후란 인물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니 무려 6장에 걸쳐서 혼자 실세 없이 장황한 연설을 막 쏟아내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딱 이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월드컵 결승전인 거예요. 연장전까지 가고 결국 승부차기인데 스코어는 동점. 이제 마지막 키커가 땀을 닦으며 공을 차려고 막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제 심장이 쫄깃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데 막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더니 무려 6편 연속으로 엄청나게 길고 지루한 샴푸, 자동차, 생명보험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하하, 진짜 리모컨이나 책을 당장 집어던지고 싶어지는 엄청 짜증나는 순간이죠.
완전 그렇죠.
그런데 그 답답한 심정, 그것이 바로 욥기의 편집자가 의도한 핵심이라는 게 월튼 박사님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욥기 해석가들이 이 6장의 엘리후 다마를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거든요.
아, 전문가들도 답답해했군요.
그럼요. 그런 마음을 다 끊어먹는 불청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심지어 후대의 누군가가 자기 신학을 뽐내려고 억지로 끼워놓은 위작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학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님은 이게 편집자의 아주 정교한 서사적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일부러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게 전략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편집자가 독자들이 그 답답함과 짜증 속에서 푹 끓여지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푹 끓여지기를 바랐다. 어우, 꽤 와닿는 표현이네요.
과연 신이 저 인간의 당돌한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독자들은 그 궁극적인 해답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지만 곧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를 태우는 거군요.
맞아요. 독자는 신의 대답을 머릿속에 맴돌게 둔 채로 엘리후의 저 길고 복잡하며 장황한 인간의 논리를 무려 6장이나 억지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독자의 조급함을 시험하는 거죠.
아, 우주의 신비나 신의 정의 같은 그 거대한 주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자판기 커피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즉각적인 해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텍스트의 구조 자체로 선언하는 문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연속 광고는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긴장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아주 정교한 장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독자들을 이렇게 애태우면서까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난입한 엘리후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앞선 세 친구들의 지루한 잔소리와 뭐가 다르길래 6장이나 분량을 차지한 건가요?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봐야 합니다.
네네, 어떤 인물이죠?
그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지혜롭고 연륜 있는 어른들인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하는 동안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침묵해왔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대화가 아무런 논리적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리자 참았던 분노가 터진 거죠.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나선 거군요.
네, 그리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 그러니까 엘리파스, 빌다, 소발의 이름은 에돔이나 아라비아 쪽의 이방 이름인 반면에요. 엘리후는 명백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오, 진짜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그 뜻이 바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이름부터가 아예 나는 신의 편이다. 내가 신을 철저히 변호하겠다.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의 딜레마를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으로 비유하곤 하거든요.
삼각형이요? 어떤 꼭지점들이죠?
첫째, 신은 정의롭다. 둘째, 신은 전능하다. 그리고 셋째, 욥은 무죄하다. 이 세 가지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어서 거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 신이 정의롭고 전능한데 욥이 무죄라면 욥이 고통받는 상황이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엘리후는 자신의 이름처럼 철저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점, 즉 하나님의 코너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의 절대적인 정의와 위대함을 방어해내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 자리에 딱 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은요. 신을 변호하고 욥을 비난하는 건 사실 앞선 세 친구들도 내내 했던 역할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들도 욥한테 네가 벌을 받는 걸 보니 뭔다 숨겨진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 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몰아붙였잖아요. 엘리후가 앞선 친구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젊고 패기 넘치는 버전의 똑같은 잔소리꾼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님은 여기서 엘리후와 세 친구들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냅니다.
어떤 차이요?
앞선 세 친구들의 주장은 사실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니까 네가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았나 보지, 고아와 과부를 홀대했나 보지,
하면서 증거도 없는 가상의 죄들을 억지로 꾸며냈거든요.
아, 덮어놓고 네가 나쁜 짓 했겠지. 이렇게 몰아간 거군요.
네. 하지만 엘리후는 다릅니다. 그는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욥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혐의를 정확히 짚어내어 고발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는 신조차도 욥에게 이런 구체적인 죄목을 따져 묻진 않거든요.
구체적인 혐의요? 아니, 욥이 가상의 죄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엘리후가 고발한 욥의 죄목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 말이죠.
아, 자기의요?
앞서 욥은 하늘을 향해 결백을 맹세하면서 자신은 티 없이 깨끗한데 신이 나를 억울하게 치셨다며 분노했잖아요. 엘리후는 바로 그 논리의 모순을 아주 강하게 타격합니다.
어떻게 타격하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우주의 통치자인 신을 불의하고 부당한 폭군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신의 정의를 깎아내리는 그 지독한 자기의와 오만이 바로 당신의 문제다 라고 지적한 겁니다.
와, 욥기 전반부에 등장했던 사탄, 그러니까 그 도전자의 고발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지네요.
어떻게 명확해지죠?
사탄은 욥이 저렇게 착한 이유는 신이 재산과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욥의 신앙적 동기를 의심했잖아요. 반문에 지금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의로움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교입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그 이면에는 사실 당신 자신이 신보다 더 옳고 공정하다는 끔찍한 교만이 숨어 있다. 와, 이렇게 전국을 찌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 킹구들이 욥의 과거 행동에서 잊지도 않은 죄를 찾으려 했다면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태도 속에서 실제적인 교만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전의 논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후의 논리를 듣다 보니 상당히 날카롭고 그럴듯합니다. 욥이 자신을 변호하려다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네, 독자들도 그 부분에선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논리적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그 자기의라는 교만한 태도는 고난을 겪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 기나긴 과정에서 나중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죠.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는 고난이 시작될 그 첫 시점에는 그런 교만이 표면적으로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후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걸 인과응보의 논리로 도대체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엘리후 역시 신이 세상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인과응보의 기본 틀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모순을 해결하죠?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 인과응보의 공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교정적이거나 징벌적인 처벌을 의미하잖아요.
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파멸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해버립니다.
교정적 처벌과 예방적 조치라. 청취자분들이 확 와닿게 제가 비유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는 건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막 과속을 해서 오늘 과속 벌금 딱지가 집으로 날아온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반면에 엘리후가 주장하는 예방적 조치라는 건 제가 앞으로 심하게 과속하다가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를 내는 걸 막기 위해 신이 제 인생 경로 한가운데에 미리 벌컹거리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두었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을 막으려고 뻐근한 예방접종을 놔준 것과 같다는 그런 논리군요.
와, 벌금 딱지가 아니라 과속 방지턱. 진짜 훌륭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아, 감사합니다.
구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둔 과속 방지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끼요? 낚시할 때 쓰는 그 미끼 말인가요?
맞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도 몰랐지만 고난이라는 미끼를 툭 던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욥의 내면에 잠복해 있던 엄청난 자기의와 신을 비난하려는 교만함이 덥석 미끼를 물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와, 고난이 내면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미끼라니 통찰력이 진짜 대단한데요? 듣고 보면 엘리후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네, 유비 새 친구들에게 맞서면서 보여준 공격적인 태도들을 보면 확실히 자기를 변호하느라 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막 깎아내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엘리후가 욥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진단한 것 아닌가요?
욥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만 놓고 보면 엘리후의 통찰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을 불의한 존재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엘리후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욥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태도는 제대로 분석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동기는 완전히 오해했다는 데 있죠.
동기를 오해했다고요? 욥의 속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착각한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종교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위대한 공생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공생이요? 그게 뭔가요?
고대인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비즈니스 계약이나 상호 의존 관계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즉 신의 피로를 충족시켜주면 신은 그 대가로 인간에게 비를 내려주고 보호와 번영을 제공한다는 생각이죠.
아, 기부 앤 테이크네요.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인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거래관계죠. 엘리후의 머릿속에도 바로 이 공생의 패러다임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내가 신에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재물도 꼬박꼬박 바쳤는데 왜 신은 나한테 주기로 한 재산과 건강이라는 대가를 확 끊어버리는 거야? 이건 계약 위반이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보상과 번영을 바라고 신을 섬겼다고, 즉 위대한 공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욥기 초반부에서 이미 확연했듯이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잿더미 위에서도 주신이도 신이요 거두신이도 신이시다 이러면서 조건 없네 신앙을 증명해냈거든요.
맞아요. 욥은 조건이 깨져서 분노한 게 아니었죠.
욥은 거래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공의로운 신이 왜 이유 없는 고통을 주는지 그 관계의 단절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거거든요.
아,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존재가 갑자기 돌변한 것 같아서 겪는 그 존재론적인 아픔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후의 그 빌라는 논리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 뿌리에 있는 치명적인 오판이 뒤섞인 불완전한 이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엘리후는 고난을 예방접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신의 절대성을 훌륭하게 방어했고 욥의 자기 의도 아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의 진짜 내면은 읽어내지 못했어요.
네,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다면 존 월톤 박사님은 이 복잡한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엘리후처럼 나름 높은 차원으로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과 음보 공식을 예방적 차원으로까지 엄청 세련되게 다듬었는데도 왜 그는 결국 정답을 맞힌 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얼튼 박사님의 분석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엘리후의 결정적 패착이 바로 변실론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버린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변실론요? 이 용어가 조금 낯선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여주시죠.
변실론이란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은 여전히 정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 변호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아, 신의 억울함을 인간의 논리로 풀어주려는 거군요.
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찾기 위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변실론적 접근이죠. 엘리후는 앞서 욥을 향해 당신의 알량한 논리로 감히 신의 통치를 평가하고 재단하려 든다며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엘리후 자신 또한 정확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속담에 나오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이네요. 자신은 욥과 다르게 신을 완벽하게 변호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엘리후 역시 내가 이 우주의 고난 시스템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인과응보 공식을 징벌해서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살짝 튜닝만 하면 모든 고통을 설명하는 완벽한 수학 공식이 나와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업그레이드된 공식 안에 창조주를 막 구겨 넣으려고 했던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찰떡같은 비유네요.
엘리오는 공식의 형태를 교정형에서 예방형으로 조금 수정했을 뿐 여전히 정의를 기반으로 한 원인과 결과라는 가치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절대적인 기계 장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전히 공식에 집착한 거네요?
네, 그는 인간이 정교하고 일관된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의 방식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그토록 매섭게 비판했던 욥의 한계를 엘리후 본인도 모르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이나 종교에서 과거의 낡은 이론을 버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논리, 더 세련된 이론을 가져오면 마침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착각하잖아요.
네, 인간의 이성을 너무 맹신하는 거죠.
하지만 월튼 박사님의 분석은 아무리 정교하게 튜닝된 논리라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어떤 공식으로도 신의 진짜 섭리와 우주의 광활한 신비를 모두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 같네요.
가르봤기 때문에 엘리후가 아무리 그럴싸한 신관과 예방적 고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아도 그것이 욥기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신이 직접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논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마침내 6장에 걸친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폭풍우 속의 신이 직접 등장하게 되죠.
드디어요.
그리고 신이 등장해서 인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매달렸던 그 알량한 공식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흩어버리실지가 바로 욥기 결말부의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 욥기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심층 탐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욥이나 엘리후처럼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틀을 짜맞추려고 엄청 애쓰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업부가 있어서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
네, 자꾸 이유를 찾게 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렇게 깔끔한 공식으로 설명해내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안에 세상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존 월튼 박사님의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제 그 공식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의 신비를 억지로 인간의 작은 상자 안에 막 구겨넣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교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맴돌 만한 약간 도발적이고 재미있는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
아까 엘리후가 이렇게 주장했었죠.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오만한 태도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한다고요?
네, 내면을 드러내는 낚시 바늘 같은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해보세요. 가장 결정적이고 긴장되는 순간에 신의 등장을 기대하는 우리 앞에 욥기 편집자가 굳이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무려 6장이나 되는 장황하고 불완전한 논리를 끝없이 늘어놓게 만든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설마.
어쩌면 그 6장의 답답하고 지루한 연설 자체가 수천 년 후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 욥기 편집자가 던진 거대한 미끼가 아니었을까요?
와, 세상에 소름 돋네요. 세상의 고통에 대해 누군가 30분짜리 시트콤처럼 빠르고 명쾌한 정답을 내놓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그 얄팍한 마음을 낚으려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저 새 친구들보다는 욥보다는 엘리후보다는 이 고통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믿는 독자들의 그 은밀하고 지독한 자기의마저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시험대 말입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믿는 독자의 오만함마저 시험대에 올린 거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문학적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탐구를 시작할 때 떠오르셨던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섣불리 다가와서 이유를 들이밀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미운 제3자요.
어쩌면 그 답답한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는 내 고통의 정확한 원인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정답이 없는 그 캄캄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남을 탓하고 신을 원망하며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하는 일, 그것이 아닐까요?
고통 속에서 내 밑바닥을 바라보는 일. 정말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네요.
오늘 우리의 탐구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굳어진 공식들의 작은 균열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틈으로 새로운 이해가 스며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사유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